핵심어로 현재의 한국을 알아봅니다. 녹색창 키워드. 황지선 작가와 함께합니다. 황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핵심어로 알아보는 한국. 매월 둘째 주는 한 주 동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을 소개를 해주고 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된 모습까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 주 서점의 핵심어와 관련된 주제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바로 죽음입니다.
아, 네. 한국에서는 서점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뭐 도서관 혹은 책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한국의 서점가는 왜 삶이 아닌 죽음에 집중됐나요?
네, 한 주 동안 한국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일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것과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화제가 된 이유는 배우 전미선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있었고요. 또한 북한 목선 경계 실패를 책임을 갖고 있는 육군 23사단 소속 병사가 한강에서 투신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재 육군 23사단은 투신한 병사와 북한 목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죠?
네, 투신한 병사 장 씨는 육군 23사단 해안소초 근무병이었는데요. 군은 장 씨가 이번 사건 발생 당시 근무자가 아니었고 조사 대상자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7일에 휴가가 끝나고 복귀를 하루 앞두고 몸을 던진 것인데요. 손전화 메모장에서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요. 해안소초로 투입된 뒤 업무 미흡으로 질책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청춘의 삶이 비극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한국 서점가에서 죽음과 관련해 주목받은 책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이 나왔는데요. 이 소설의 제목이 죽음입니다. 베르베르는 이전의 작품들에서부터 죽음 이후의 삶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소설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명한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어떤 작가인가요?
사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프랑스보다 한국에서 더 유명한 작가예요.
네.
원래는 주간지 기자로 근무를 하다가 작가로 직업을 바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전업소설가가 많지 않은 프랑스에서는 이례적인 전업소설가입니다. 장르 문학을 사실 하위 문학으로 취급하는 프랑스의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알아봐주는 다른 나라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요. 그중 한 곳이 한국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3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판매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베르베르만의 기발한 상상을 기다리는 독자들은 이번 신간 역시 단숨에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죽음을 검색하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제일 먼저 나올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보통은 자신의 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은 후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상당히 독특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이번 소설 역시 베르베르만의 상상력이 가득한 그런 소설인가요?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특히 독특한 상상력을 근원으로 하는 공상과학 소설을 주로 쓰고 있어요. 베르베르의 등단 작품인 개미는 개미를 연구하는 과학자와 무궁무진한 개미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았고요. 독특한 개성으로 세계를 빚어내는 신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설 역시 끊이지 않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추리소설 형식을 통해 무거움을 벗고 경쾌하고 흥미진진하게 죽음이라는 소재에 접근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무겁고 엄숙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경쾌하고 흥미진진하게 접근했다는 게 새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그동안 죽음과 관련한 책이라면 뭐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 뭐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그런 책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동안 죽음과 관련된 책들은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대 17년 연속 최고의 강의라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기도 인기가 있었고요.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과 죽기 전 인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은 좀 다른 것이에요.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인 추리소설가가 아침에 눈을 뜨고 곧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렇게 의문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날 죽였지? 라는 물음으로 소설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챈 후 저승에서 수사를 해가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안타까운 사건들과 이 책의 발표 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
네, 배우 전미선이 공연을 앞두고 호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면서 자살이라는 사회적 화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울증과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이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정말 무서운 병 같아요. 그래서 보도 시간에는 우울증 자가 진단법이나 예방법도 소개됐죠.
네,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국에서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렇죠.
뭐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과 좀 등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뭐 고 최진실도 그렇고 윤희 가수 윤희 정다빈 뭐 이런 수많은
김광석.
배우들이 그렇죠. 예. 이렇게 목숨을 좀 끊었는데 이게 정말 이런 건 어느 정도 이야기까지 나오냐고 하면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예, 병원에서 이게 이제 의료보험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신과 치료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그런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마음의 병이 아닌 사회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자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울증 자살 같은 경우도 좀 더 사회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더 끌어내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2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이라고 할 게 뭐 부모님이나 친구, 친척, 뭐 가족, 동생, 언니, 오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 등 신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몸에 활기를 주는 것이 극복 방법이라고 소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감기가 빨리 나으려면 약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잘 보살펴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라는 걸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요. 조금 더 주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안타깝게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가수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이 가수 역시 정말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1집 음반을 내면서 큰 스타가 됐고 2집을 준비하는데 내가 그 전만큼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망가지면 우리 집, 내 동생까지 망가질 텐데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음반이 발표하기 하루 전날 자살로 삶을 좀 마감을 한 안타까운 젊은 가수인데요. 이렇게 좀 매년 추모가 되고 있는 가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눈물로 편지를 쓴다는 내용인데요. 가수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입니다.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듣겠습니다.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들으셨습니다. 작가님 이번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한국에서 계속해 논쟁이 되고 있는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락사와 존엄사? 북한 주민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들인데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안락사는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무엇인가요?
먼저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 등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입니다.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존엄사는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생명 연장을 위해 필요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자연사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에 가깝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서 안락사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안락사와 존엄사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죠.
네.
안락사를 위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네, 대부분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지만 일부 국가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가 스위스인데요. 최근에도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택한 한국인이 두 명이나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와 존엄사의 연관 검색어로 가장 먼저 스위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스위스까지 가서 죽음을 택하는 것도 더욱 놀라웠어요.
그렇죠. 이게 잠깐 드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엄격한 요건 아래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대상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되 조건이 따르고 있어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여야 하는데요. 스위스까지 가서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그동안 윤리적이고 도덕성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던 게 2018년에야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위스는 허용 범위가 더 높다는 거죠?
네, 스위스는 1942년부터 비영리 단체를 통한 안락사와 이를 돕는 조력 행위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논쟁이 계속되다가 지난 2006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안락사를 최종적으로 허용했는데요. 디그니타스라는 안락사를 돕는 비영리 단체 중 하나로 1998년 스위스 취리히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위스에서 행해지는 안락사는 스스로 건강 상태에 대해 충분히 판단 후 결정을 내렸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안락사가 이뤄집니다.
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의사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네요.
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 말 기준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한국인은 32명으로 2013년에 비해서 그 수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안락사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고요. 해외 안락사를 준비 중이거나 기다리는 한국인도 107명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락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적극적 안락사는 뭐 약물 등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북한에는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는 아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내가 이제 만약에 사람을 알아 못 보고 북한말 오종똥 질질 쌀 때는 꼭 아편을 넣어서 나를 좀 조용히 행복하게 가게 해달라 이렇게 자식들한테 부탁하는데 이 말을 자식들이 밖에 나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아편을 먹이면 자살로 되는데 자살은 북한에서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죽음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그냥 자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어르신들은 자기네가 그 추한 모습이나 자식들을 고생시키지 못하겠으니까 자식들한테 요구하지만 자식들은 그걸 밖에 나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북한에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이제 스스로 생을 결정한다는 것이 어쩌면 더 윤리적인 결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에서도 존엄사법이 시행된 후 존엄사를 결정한 사람이 늘었다고 하죠.
네, 2018년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약 1년 동안 한국에서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은 3만 6,224명이라고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물 공급, 영양분 공급,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시행되는 존엄사법은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물 투입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는 그렇게 한 의사에게 살인죄 성립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엔 유서를 작성할 때도 의식이 없으면 인공호흡기를 떼라, 인위적으로 내 생명을 연장하지 말아라처럼 죽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써놓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안락사와 존엄사인 것 같습니다.
네, 내 마지막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좀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권리만큼 중요한 품위 있게 죽을 권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내가 굳이 이렇게 늙은 모습을 자식들에게 피해를 귀찮게 한다고 해야 하나? 네. 좀 나의 수족이 되어줄 자식들이 아니라 내 자식들은 내 자식대로 삶을 즐기고 나도 내 인생 마무리는 내가 결정하겠다 해서 유서를 미리 작성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요양원, 한국엔 요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양원에 들어가서 내 남은 생을 즐겁게 살다가 내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항상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하신대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한국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해도 그게 95년쯤이었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암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암 걸리는 걸 본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자식들에게 마음을 준비하시라고 본인은 끝까지 즐겁게 살다 가시게 암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잘 챙겨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내 병을 알아서 내 그렇죠.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분위기가 바뀌면서 본인에게 먼저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바뀌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존엄사니 안락사니 하면서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품위 있게 죽을 권리까지 이제 챙기게 된 것인데 하지만 환자에게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다면 의사에게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임을 부정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근원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의식의 회복 가능성을 상실해 인격체로서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후에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일명 식물인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중환자실에서 그 정말 생명만 붙어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원은 헌법에서 존엄사를 인정한다는 근거를 찾은 것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인 생명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삶과 죽음 또 생명을 보호할 의무의 충돌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에는 자기 운명 결정권이 전제가 되어 있고요.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환자가 자기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또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말인데요. 행복하게 살 권리 못지않게 고통 없이 품위 있게 죽을 권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락사, 존엄사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자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논쟁을 거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절실한 것이죠.
사실 북한에도 이제 인간이 타고난 어복 중에 세상을 뜰 때 복하게 세상을 뜨는 것도 복 중의 복이다.
네.
그만큼 이제 고통을 느끼지 않고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게 정말 복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저희 한국에서도
네.
가장 큰 복은
맞죠.
잠자면서 죽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북한도 똑같은 우리 민족은 한민족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존엄사와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날도 곧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할머니를 하늘로 보낸 가수 드렁큰 타이거가 할머니를 추모하는 내용의 노래로 준비했는데요. 8045 Heaven이라는 노래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간이 8시 45분이라서 숫자 8을 의미하는 8 그리고 45라는 의미의 45라는 제목이 붙은 것인데요. 이렇게 8시 45분에 천국으로 갔다, 또 헤븐, 천국으로 갔다라는 제목이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가수 트렁큰 타이거 할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런 효자인 손자를 둬서 너무나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트렁큰 타이거의 A45 헤븐 들으면서 항지선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